주님의 일 1번 가르치시며, 1번 한 거는 2번, 3번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 세 가지 살펴보며 유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르치시며 하는 건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이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뭐죠?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신 것, 거듭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일이시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 때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놀랍거든요. 그 일을 마태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은, 마태복음 4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티피컬한 하루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제자 집에 들어가셔서 찾아오는 사람들 가르치고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를 요약한 장이 마태복음 4장인데, 그 중에 23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똑같이 요약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하신 일, 가르치신 일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과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받기 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일을 동참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니까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이 주님의 하신 일과 거의 유사하게 초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가르치는 복음서거든요. 선지자들이 한 약속과 예수님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신 약속이 예수님의 이런 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섯 묶음으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주님의 가르치심이나 주님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과 의견이 별로 없고, 주님이 하신 일이 아주 급하게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본질은 천국이 임했으니 너희는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십자가 길을 걸으셨는데, 너희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너희는 그 천국이 임했는데 이제 너희는 어떡할 거니 하는 얘기가 마가복음의 본질이에요. 누가복음에는요, 참 다른 복음서보다 약한 사람 얘기, 참 불쌍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 얘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여자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혼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신 얘기가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릴까요? 읽으시란 얘기죠. 읽으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뭐 복음서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어요. 근데 올해 새 마음으로 새로 읽으실 때에는 뭔가 새로운 렌즈로, 새로운 틀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우리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 뭐 1교시에는 가르치고, 이제는 가르친 건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선포할게, 그러고서 이제 2교시 끝났으니까 이제는 고쳐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주님으로 그냥 그 자리에 계셨지요. 불쌍한 사람은 고쳐주시고 또 더 알기를 원하니까 가르쳐주시고 한 거겠죠. 한 가지 일입니다. 그렇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르치거나 고쳐주거나 선포하거나 무슨 일을 했느냐, 뭘 가르쳤느냐 보다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이 그럴듯하고 논리가 정연한 것, 그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때 뭘 보고 믿습니까? 말이 그럴듯하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올 때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 말을 믿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말을 믿어요.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사역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가르치거나 전파하거나 고치시거나 같은 일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 정리된 주님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중에서도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주님께서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우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이 귀하고 놀랍지요. 참 아름답고 귀하지요. 근데 저에게는요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예수께서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가르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앉으셨다. 주님, 내 마음에 앉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공예배 시간에 우리 모임 가운데 앉으시옵소서. 제자들이 나아갔다. 배우려고. 주님, 내 마음을 다 모아서, 내 심령을 다 묶어서 주님께 배우려고, 음성 들으려고 나아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고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 팔복은 가르침인 동시에 선포인 동시에 고침입니다. 팔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는데 지금은 굶주려도 만족함을 얻을 것이고, 애통에도 복이 있을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가르침이죠. 심령을 가난하게,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만 굶주려 하라. 세상의 것들로 만족해하지 말고, 가짜로 마음에 흡족하지 말고 진짜 주님의 의와 구원을 목말라 해라. 이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동시에 팔복은요, 선포입니다. 그 위로가, 천국이, 하나님의 만족이 나와 함께 이 자리 임했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가르치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자리는 그 약속 자체가 성취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얘기가 나와요. 고향 회당에서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눈먼 자에게 빛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읽으시고 자리에 책을 덮고 자리에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앉아계신 자리, 우리 심령이 나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약속은 성취이고 선포입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임했고, 예수님 안에서 보상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치료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듣다가, 은혜 가운데 말씀 읽다가 심령이 낫고 상처가 치료되고 몸도 낫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해결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신 일을 1교시, 2교시, 3교시, 1주, 2주, 3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예요. 막 가르치심의 내용보다는 가르치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느냐, 뭘 배웠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지요. 하나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 사랑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의 가르침이고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 표현, 두 가지 명사, 형용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아주 아주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성품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와 에멧, 그렇게 합니다. 헤세드란 말은 우리가 뭐 사랑받는 대상이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저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그 긍휼을 얘기하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네, 주님의 인자하심. 에메트라는 말은 진실하심이에요. 진실하다는 거죠.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없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니고, 말해놓고 잊어먹는 분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대로 얘기하시고 말하신 대로 그렇게 베풀어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이 진실하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출애굽기 34장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화났잖아요.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니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앞에 길도 이렇게 다 마련해주고 적군도 물리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너희랑 못 가겠다 그러세요. 너무 화가 나서, 너네가 죄인이라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랑 같이 있으면 니네가 다 목이 부러져 죽을 것 같아서 같이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웬만하면 같이 간대니까, 아니 들여보내준대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앞길을 개척해주겠다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모세가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우리 이스라엘의 복은 주님이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은 안 가고 은혜만 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은혜 필요 없습니까? 나는 그런 승리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설교 때 한번 나눴죠. 예수님,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야? 그러면 내가 같이 갈게 그래요. 모세가 한 가지를 더 부탁하죠.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근데 네가 내 영광을 정면으로 보면 불타 죽을 거니까 저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은혜의 손으로 이렇게 덮어줄게. 그러면 여호와 영광이 지나갈 때 앞은 못 보고 뒤 꼬리는 잠깐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모세 앞에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하신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거를 표현한 것이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에메트예요. 시편에 보면은요, 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36편에 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잠언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잠언 1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랑의 가르치심이고 진실한 진리의 가르침인 것이 당연하겠지요.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의 목적과 이유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좀 알으라고, 그 마음을 좀 알으라고,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살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잘 되라고 가르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뭐 구구절절 내 마음을 알아다고 하겠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고 자기 심령을 이렇게 마치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노망난 노인네처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가르치실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가 사랑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자식들 다 학교 보내지만 옛날에는 어떤 자식은 집에서 농사 짓고 어떤 자식은 가르치잖아요. 누구를 가르치나요? 사랑하고 귀한 자식을, 큰아들이 되게 학교 갔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다고,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다고 하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대문대문 읽지 맙시다. 성경책 그냥 대문대문 읽지 맙시다. 하나님 그럼 갈치기 싫어요. 제가요, 연애할 때 제 아내에게 편지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일기 쓴 거 다 보여줬어요. 만남은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막.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 사실은 좀 잘난 척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막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감동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결혼하면 심심하지는 않겠다, 소통이 잘 되겠다 해서 결혼했대요. 근데 웬걸 결혼하고 나니까 입을 딱 닫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참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가르침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사랑을 알고 전하고 듣기 원합니다. 그거 모르면 꽝이에요. 머리만 커져요.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하게 이걸 읽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르침은 좋은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시는 분 없어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뭐 우리의 어버이시다. 그 스승의 노래잖아요. 스승과 학원 선생의 차이가 뭡니까? 스승은 잘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학원 선생은 원하는 것만, 필요한 것만 시험 잘 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스승 보기가 참 어려워지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구구절절 가르치실까요? 잘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요, 잘 돼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변화돼야 돼요. 참되어라, 바르거라,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게 사랑의 가르침 아닙니까? 저희 중학교 때 제가 대전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중학교, 대전중학교 교훈이 멋있었습니다. 참되어라, 쓸모 있어라, 끝까지. 그렇습니다. 참 중학생들한테 아주 참 좋았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참되어라, 쓸모 있어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쓸모 있어라, 끝까지. 참 좋았는데, 제가 2학년, 3학년 때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세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교훈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Do it now. Do your best. Do it yourself.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영어로 해놓고 스스로 하라. 지금 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영어랑 이제 해서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요. 그런데요, 옛날 교훈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교훈은 저를 귀하게 봐주는 것 같았어요. 참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신실할 사람으로. 근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해서 그럼 시험 잘 봐라, 좋은 학교 들어가라, 학교에 성적 평균을 높여라,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사랑은, 사랑의 가르침은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귀하게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특별히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오늘 뭐 팔복을 읽었으니까. 산상수훈이 제일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정리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지요. 가장 귀하고, 산상수훈에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라라는 황금 명령, 황금률도 있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위로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선 것처럼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특별히 율법에 관련된 이 가르침은 사실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줘라. 예? 꿔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냥 줘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지키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100번은 했을 것 같지만 중학생 때 예수 안 믿을 교회 안 다닐 때 누가 마태복음을 줘가지고 읽는데 이걸 읽게 됐잖아요. 그래서 왼뺨, 오른뺨은 하겠어요. 그냥 두 대, 뺨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대 맞고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래요.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온순하잖아요. 그럼 심리 가면 20리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어? 30리, 100리까지 가야 되나?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접었어요. 그 마음에. 사실 좀 어리석은 거지만, 철없는 거지만, 사실은 어떨 때 지금의 제 마음보단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지킬 말씀인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상적인 말이겠지, 그냥 하는 말이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고서 진지하게 받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보는 법입니다. 원래 선생이 제자를, 제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봐요. 선생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아니야, 넌 배울 수 있어. 선생님,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귀하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선생이 제자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높게 보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러한, 이렇게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봐서 그렇게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배워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아, 이건 남들 얘기겠지, 이상적인 얘기겠지, 그냥 하는 얘기겠지, 천국 가서 하겠지 이러고서 말씀을 내 수준에 따라서 구부러뜨려요. 뭘 배우겠습니까? 나 하고 싶은 말의 말씀을 인용하는 교만만 배우겠지요. 근데 원래 나를 나보다 귀하게, 높게 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말씀에, 그 사랑의 마음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회개하고,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조금 주님이 박수쳐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한 것 같고, 이게 무슨 마라톤 우승한 것처럼, 아기가 첫 걸음 막 뛰면은 마라톤 우승한 것처럼 하고, 아빠빠빠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웅변대회 우승한 것처럼, 막 신춘문에 당선된 것처럼 막 말했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한 가지 충성을 해도 막 하늘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칭찬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감사하고요, 겸손하고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가르침은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통회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맞춰서 구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그게 배우는 자세고 주님의 가르치심이 능력되는 비결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가르침인 걸 알면 돼요. 나를 귀하게, 아이고, 나를 이렇게 높게 보셔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셔서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시네. 이게 진짜라니까요. 진짜 마음.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힘들다고 그래 그럼 그 정도만 해라, 그냥 그렇게 살다 말아라 이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불평한다고 거기에 타협해 주지 않.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고난입니다. 부담이에요. 힘들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어렵지 않은 정도로 구부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 앞에 분투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아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배웁시다. 그래서 잘되라고 가르쳐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되고 예수님을 닮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그런 능력 삼읍시다. 네, 아멘. 예, 또 사랑의 가르침은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는 선생은요, 자기 아는 것만 다 얘기하고 말아요. 근데 진짜 관심이 있는 선생은 뭘 모르는지를 알아서 그 모르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형편을 알아서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사실은,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베이비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리스핑이다,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베이비톡이다 그래요. 우리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막 무슨 웅변을 하고 막 멋진 말로 얘기하나요?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을 못 알아듣는 애기한테는 어쭈쭈쭈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게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알으라고 얘기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나오고 그 천지창조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럽니다. 놀랍고 정말 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에 있겠지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좋았다고 해서,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자기 정말 자기 영광대로 자기 수준대로 말하고 끝내시면은 우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수준에 맞게 얘기하시는 거라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것도 막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물리학 천재 박사가 있습니다. 수학과 뭐 이런 거에 정통하죠. 그런데 딸이 국민학교 3학년이에요. 국민학교 3학년 수학 숙제를 하다가, 산수 숙제를 하다가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가 물리학 박사니까, 계산에 정통하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수학 공식과 물리학 공식과 뭐 무슨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예, 인수분해,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나눗셈, 나머지 자리 이렇게 가르쳐주죠. 오, 딸의 마음에 아버지가 존경스럽죠. 역시 아버지는 물리학 박사라 정말 모르는 게 없구만요. 아버지 정말 똑똑하네요.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정말 그러니 칭찬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 물리학 박사의 모든 지식과 그 지혜를 다 칭찬할 수 있을까요? 다 알고 칭찬하는 걸까요? 그걸 배운 걸까요? 아니에요. 뭘 배웠어요? 딸의 수준에 맞게 딸을 돕고 딸이 잘 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 천지창조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좋다고, 왜 심히 좋다고 했냐면, 우리가 살기에 딱 맞는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마음에 들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으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지창조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시다. 정직합시다. 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해달라고 합시다. 아는 척하지 맙시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모르는 자리에서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말씀은요 진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고상하게 하늘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있는 그대로 내 실력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모르는 걸 알고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지요. 좋고 멋있고 앞뒤가 딱딱 맞는 말씀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의 가르침도 그런 가르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해라. 그잖아요. 그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고치신 후에 무리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가르칠 게 많고 선포해야 되고 고쳐줄 게 많아요. 그게 추수할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얘기는 우리 보고 일꾼 되란 얘기겠지요. 우리의 가르침도 특별히 가르침의 직분을 받은 분들, 부모 되신 분들, 선배 되신 분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칩시다. 잘 되기를 원하며 가르칩시다. 잘 될 때까지 가르칩시다. 잘 되는 방법으로 가르칩시다. 그렇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래요. 진리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 적어내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더라고요. 참 훌륭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에 힘이 있는 거 얼마나 참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진실한 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이 뭡니까? 뭔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하는 그 대상과 표현되는 말이 일치하는 게 말의 힘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라. 복을 받아라, 복이 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현실이 일치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음에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됐잖아요. 아담도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잃어버렸죠. 깨졌죠.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데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다는 거에 첫 번째로는 속마음과 말이 같다는 얘기겠죠. 팔복을 예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속마음이, 정체가 그 말과 일치했어요. 위로받기를 원했고 천국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됐기 때문에 진실하고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진실의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실천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위로받도록 저주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하나님의 얼굴에서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이 이루어지기, 이 말씀이라는 건 팔복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실 때, 축복의 말씀하실 때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실지 아셨어요. 십자가 고통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 받을 것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것과 좀 달라요. 솔직한 것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결혼식 서약할 때 예 하잖아요. 예. 그게 진실한 것은 진짜 워낙에 그 속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가 진실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한 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 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마음과 지키는 마음이 한 마음인 거죠. 갈라지지 않은 거죠.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죠. 시편 12편에 보면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비교해요. 사람 말에 지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서 일곱 번 정련한 은보다도 깨끗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차이가 뭔가요? 사람들의 마음은 할 때 마음과 지킬 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읽어보면은 직역하면은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예요. 말할 때 솔직한 거고 또 지켜야 될 때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또 솔직할지 몰라요. 근데 진실하지는 않아요. 갈라진 두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속에 있는 대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켜요.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알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 자체가 위로고 가르침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의 위로와 축복은 그 자체가 위로와 축복입니다. 그걸 잘 깨닫고 잘 이해해서 적용해야만 축복과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 예배드리고 간구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위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실한 가르침이니까, 진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펼 때 예수님 앉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저 예수님 무릎 아래 앉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이 진실하고 사랑의 능력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저 듣는,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의 모든 구역 성경 공부에 예수님이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모였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예수님 자랑을 하고 서로 소망을 얘기해서 또 서로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독거려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됩시다. 앉으신 주님, 나아간 제자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사랑의 가르침과 진실의 가르침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회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안다고 가르쳤고 준비한 대로 가르쳤고 못 알아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했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 잘 되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 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려는데 얼마나 회개가 됐겠어요. 다 울었습니다. 교사들, 저도. 네, 한국교회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교회에서 1,000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사에게 바라는, 교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근데 뭐겠습니까? 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설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많은 응답이 뭐였을까요? 가르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걸까요? 설교하는 걸까요? 잘 돌봐주고 위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일 많은 응답은 이런 거였어요. 47.6%가 바람직한 목회자 역할은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 사랑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무얼 가르쳐달라 이거보다, 뭐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 이거보다, 나를 위해 나를 위로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돌봐달라 이거보다 말씀이 진짜인 것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제일 큰 요구였어요. 가슴이 뺐습니다. 네,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 그 내용의 뭐 정규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인 것.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실한 것.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만나 배우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그런 가르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에서 예,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드리는데,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사람을 어떻게 말로 위로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학자라는 말이 공부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 얘기보다도 말 자체의 뜻은 배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라마드, 르미딤이란 말인데, 라마드란 말이 배운다는 말이에요. 학자의 혀란 것도 배운 사람의 혀예요. 학자의 귀라는 것도 배우는 학생의 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랑으로 진실하게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이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마음하고도 통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추수하라는 얘기겠죠. 가르치라는 얘기겠죠. 네, 세상이 이렇게 가를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가르쳐라, 일꾼이 되라 이러지 않고 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일꾼 돼서 뭐 하는 것보다 추수할 것이 많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지는 게,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꾼 되면 감사한 거고, 꼭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나도 추수밭이에요. 나도 가르침을 받고 나도 천국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나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도 추수밭이에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추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도 추수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이에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놀라운 예언 중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학자의 혀를 주셔서 어떻게 곤고한 자를 위로할지 알게 하시고, 학자의 배우는 귀를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매일 듣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사랑의 말씀이고 능력이 있고 진실했을까요? 매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그곳에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잘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해서 혹 우리의 말도, 혹 우리의 섬김도 사랑과 진리의 가르침과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내 심령에 앉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꽝입니다. 누구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잘 될 때까지 배우십니까? 이만하면 된 것 같으세요?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형제자매가 모여서 말씀을 배울 때 이 맛이 없어서 내 심령에 모임 가운데 주님 앞에 결심합시다. 주님 나아갑니다. 음성 들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능력 있고 진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고 걸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